오늘은 7장 합니다. 107페이지의 7장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 각각의 삶을 선히 인도하시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생각하며 주의 나라의 역사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을 또한 허락하심에 저희가 모이게 됨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무쪼록 주께서 지금까지 저희의 선한 걸음을 인도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내주하시고 간섭하셨던 그 은혜의 연장 속에서 오늘 또한 저희 평생에 달려가는 삶의 전체 길목 가운데 오늘 하루 또한 동일한 은혜 가운데 붙들어주시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저희가 생각하자는 것이 주의 말씀이요 영적 진리요니 주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시고 도우지 아니하시면 저희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으며 주의 나라의 교통을 이룰 수 없음을 아옵나이다. 비옵건대 주 성령께서 모이게 하신 모든 사람 심령 속에 충만한 은혜를 더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선하심과 복되심을 맛보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부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작하기 앞서서 지난 시간 6장 부분에서 번역상의 문제 때문에 질문 나온 게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드릴게요. 92페이지에 있는 6장 인간의 타락, 죄, 형벌, 거기에 있어서 1항 1항 보시면 92페이지 우리 시조들은 사탄의 간계와 시험의 유혹을 받아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 범죄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범한 이 죄를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을 따라 기쁘게 허용하셨는데, 이때 허용이라는 말의 표현에 유의하라고 그러셨죠. 이는 그것을 명령하시어 그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것은 무엇이고 명령은 뭐냐, 이게 된 약간의 해석상의 문제가 있었죠. 왜냐하면 앞에 허용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서 인간의 시험을 받고 죄를 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범한 행위의 책임자로서 서 있지는 않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두기 위해서 허용이란 말을 쓴다고 하였는데, 그 다음에 이는 그것을 명령하시오라고 명령의 말을 쓰게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것을 행하도록 강제하셨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앞에 허용이란 말과 어울리지 않지 않느냐라는 게 질문의 요점이었죠. 왜냐하면 그것을 이란 것은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간계와 시험의 유혹을 받아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 범죄하였다는 전체의 내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령하시오라기보다는 허용하시오 이렇게 말을 해야 옳은 게 아니냐라는 식의 생각이었죠. 그래서 찾아봤어요. 뭐 이제 영어 원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영어로 돼 있으니까 어디서 찾아봤더니 그 단어가 퍼미트라는 허용이라는 단어는 아니고, 우리가 보통 허용이라고 신학적으로 말할 때는 이런 단어를 써요. 퍼미트란 말 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용인하셨다라는 뜻으로. 제 얘기 잘 들리세요? 뒤도? 오늘은 조금 더 잘 들리세요? 그런데 그 뒤에 나와서 이것을 명령하시어, 그게 영어 원문은요, 영어 단어는 order예요, order. 근데 이 order가 영어로 나눠보게 되면 명령하다란 뜻이 있어요. 그런데 명령하다란 뜻 말고 어떤 뜻이 또 있냐면 arrange란 단어가 가능해요. 그건 뭐냐면 조정, 정리, 배열, 배치, 질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order가 또 어떤 뜻이 있죠? 질서란 뜻이 있거든요. 그 질서 있게 정리하다, 조정하다의 뜻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단어가 어떻게 되냐면 원문이 He having a purpose to order it to his glory예요. 원래 원문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사구문 써서 having purpose to order, 그래서 to order it to his glory 이렇게 되니까 자신의 영광에 to 일치되도록 영광에 따라 그것을 오도하셨다거든요. 이것은 명령의 뜻이보다는 뭐냐면 정리, 조정, 그래서 결국 뭐예요? 섭리적 간섭의 계획이 있으셨다는 말의 뜻이 돼요. 그러니까 허용이란 뜻과 부딪히는 적극적 의미로 번역할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어지도록 조정, 정리하셨다. 자기 영광에 일치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리, 조정하셨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의미상 정확해요. 당신만 그렇게 생각하냐? 그게 아니고 여기 이 나영화 씨가 번역한 거 말고 우리말로 외순신앙서 고백서가 번역되어 있는 다른 몇 가지 종류의 책 속에는 이쪽 번역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나영화 씨만 이렇게 해놓은 거죠. 됐죠? 네. 영어를 배워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영어를 잘해야겠다. 네. 오늘은 언약을 공부합니다. 먼저 7장 1항을 읽어보죠. 107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다음 그러면 창조되어진 이제 특별히 인간과의 관계를 보자는 거예요. 볼 때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 된다는 이러한 관계가 성립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관계가 성립되어질 때 그것은 도대체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를 지니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다. 그건 하나의 단순한 인정, 그걸 인정을 통한 하나의 지식, 그렇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무엇인가 특별한 위치와 의미를 지니신다. 이제 그게 내용이 되어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이심으로 사람에게 대하여 어떠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그랬을 때 그 의미는 뭘까라는 것이 이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문제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성의 의미. 이 관계성의 의미, 이게 우리가 공부해야 될 첫 번째 내용 중 하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조금 더 철학적인 질문일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럼 무한하시다, 거룩하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초월해 계신다 라고 말하면 그러면 사람은 어떤가? 그럼 반대 개념을 하시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일단 무한하지 않고 뭐죠? 유한하죠. 거룩을 자신의 것으로 갖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거룩을 비추임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 자체로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의 반영이에요. 반영물로 있고요. 초월하지 않고 자연 속에 있죠. 자연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는 것, 유한하다는 것, 이 말이 갖고 있는 전능한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사의 격차가 어떤가? 이거를 철학적으로 생각해보면 도무지 상상이 안 갈 정도라는 거죠. 우리는 흔히 하나님에 대해서 상당히 임의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인간을 비슷하거나 같거나 조금 우월한 존재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금 우월한 게니까 2면 3. 그저 부동호 방향이 하나 더 있을 뿐 실제로는 뭐예요? 같이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정도의 대화적 파트너로 생각하는 버릇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뭘 하니까 항변을 하거든요. 항변. 이렇지 않냐. 내가 하나님 안 믿는 이유는 이거다. 하나님을 항변하지만 사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결핍, 무지 때문에 인간이 타락하여 방자하여져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은 창조주의 우린 피조물이라는 사실이 보여주고 있는 존재에 있어서의 격차는 어마어마하다. 그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나의 흐르지음 받은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 겨우 숨쉬고 살아가는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특별한 관계성의 의미를 가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이 조건이고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할 때 답은 어디서 오냐면 우리로서부터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전제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아니하시면 도무지 우리는 이 존재의 어마어마한 격차를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본래 없다라는 것이죠. 유한한 존재가 어찌 무한자하게 나갈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다소 철학적이긴 하지만 어떻게 전능자요 무한자가 인간에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하면 먼저 찾아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셨어요. 다시 말하면 관계를 형성하시기를 원하시고 관계를 맺으셨어요. 이 관계를 맺음에 대한 내용이 뭐냐? 그럼 그것을 하나님은 언약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맺으셨어요. 언약이라는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과 어떠한 관계를 맺을 하나님 편에서의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나 그 언약이라는 관계 형성이 되어지면 그거로 인한 축복은 누가 누려요? 인간이 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는 언약적인 관계는 그 자체로 일단 무조건 뭘까요? 은혜예요. 은혜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의 언약적 관계를 맺으시고 나오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지내냐면 언약은 여기에 두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약속을 담고 있고 동시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뭐가 필요해요? 조건의 내용이 들어가요. 이러이러하라. 그럼 내가 이거 해줄게.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하자. 그래서 안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자. 그래서 이 약속의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약속을 어겼을 경우의 뭡니까? 벌. 벌. 그것도 함께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맺으셨어요. 그러면 이 약속을 맺는 일이 본래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까닭도 없이 약속을 맺으셔서 그 약속을 지켜야 될 뭐가 발생하죠?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안에는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창조주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은 피조물인 인간을 사랑하심이 어느 정도이냐라는 것에 대한 놀라운 설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킬 의무를 스스로 취하시니 세상의 그 어느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의무로 구속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에게는 이제 그 근거가 우리로부터는 없지만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내려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이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맞죠? 안 하시면 하나님 안 되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뭐가 생겨요? 근거가 생기죠. 하나님을 속박해 나가고 하나님께 매달려 나가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어마어마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하나님과 대등적 언약의 파트너 위치로 휙 올라버리는 특별한 은택을 입은 거죠. 그 약속의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 스스로 약속을 다 해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줄게. 다만 조건이 있는데 조건이 뭐냐면 제발 내가 너희 행복해 주기로 정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대로 살아라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만들었을 때 너희가 가장 행복자로 살 수 있는 행복의 길을 내가 너희를 만들 때 예비하였다. 그 행복의 길대로 살아야 한다 그거예요. 처음부터 조건이란 것은 오직 뭐밖에 없었냐면 행복해라 그거예요. 너희가 행복하면 내가 이렇게 줄 것이란 얘기. 원래 조건이 그 내용을 첫 번째 생각해보면 창세기 2장에 나오잖아요. 그 내용이 조건이 뭐냐면 행복의 조건이에요.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 2장 한번 보죠. 창세기 2장. 지금 우리는 2항으로 넘어가요. 지금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은 정녕 죽으리라.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약속의 조건이 있네요. 그 약속의 조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선악과 노. 만일 먹으면 죽음. 이런 형벌이 주어졌죠.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 말씀 속에는 행복의 인간을 지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은 자로서 보시는 행복의 조건이 담겨 있어요. 행복의 조건 뭐냐면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것은 너가 행복해지길 원하느냐? 행복해주는 기준이 하나님의 법에 있느냐? 아니면 내가 너에게 너를 복되게 하여 준 나의 이미지, 나의 형상으로서 너에게 준바되어진 이성적 사고를 기초로 한 자유의지의 행사. 이해둘 거냐? 그거예요. 네가 스스로 자유의지에 따라 판단 행동을 결정할 것이로되 그 행동 결정의 근거는 네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것이되 그 이성적인 너의 능력을 하나님의 법과 선택적 가능성으로 두어 법을 따를 것이냐 나의 생각대로 할 것이냐에 대한 두 가지 선택 가운데 무엇을 우선해둬라? 하나님의 법을 우선해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 네가 이성이 순종하면 그것이 곧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지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 되어졌거든요. 그것이 바로 행복의 조건으로 주어진 것이었죠. 그러니까 행복의 조건을 불순종하여 스스로를 이성을 하나님의 법 위에 놓음으로 인해서 행복의 조건과 근거가 하나님과 별개로 내게 있다 또는 하나님의 법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자신의 이성을 최종적 행복의 근거로 놓자니 하나님의 법이 의심스러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죠. 하나님의 법의 불신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불신이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과 그를 향한 사랑의 마음에 대한 근본적 부정을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이 선함을 드러내는 택함이 행복의 길이 아니요 멸망의 길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조건화시켜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것은 시험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넘어서는 창조 질서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의 행복의 조건인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권위의 문제죠. 피조물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지구의 복이 뭘까? 그런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그냥 요약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기뻐함,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의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자신의 마음에 그 사랑이 넘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넘침, 그 자체가 행복의 조건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사랑할 만한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을 억지로 사랑하게 만드시는 그런 폭군으로서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이유가 충만한 것임을 날마다 봐 아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은 네가 마음대로 따먹어라 그랬어요. 마음대로 따먹어라. 예쁜 하와도 옆에 있고 멋진 아담도 옆에 있잖아요. 같이 재밌게 놀다가 배고프면 따먹고 그 하나님 찬양하고 살 수 있는 그 에덴의 그 동산의 낙원적 축복의 내용을 바라보며 천지를 지신 하나님의 크고 영화로우심과 선하심과 복되심을 충만한 상태에서 그걸 누리는 상황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할 이유가 있는데 그 기뻐함이 분에 넘쳐서 도를 넘어 하나님의 권위 자체를 부정해 나가는 모습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의 형태로서의 약속의 그 배면에 있는 벌의 내용으로 인간은 심판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창세기 2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 속에서 약속이 주어졌고 벌이 있고 그 약속 안에 조건이 들어있는 거죠. 그 약속의 내용은 그 선악과 말고 또 다른 나무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란 말로 속에서 그냥 암시적으로 담겨 있어요. 그냥 뭐냐면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그럼 에덴을 정의하시오. 수능 논설구사 1번 에덴을 정의하라. 에덴이란 도대체 무슨 의미를 지니는가? 그럼 답은 뭘까요? 한 문장으로 써라. 한 줄만 써라. 그럼 뭐라고 답을 할까요? 그것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의 땅이라 그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땅이라. 그 영원한 생명 그 말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교통의 관계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참 근원이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부여받고 약속받은 땅, 그죠? 영원한 생명이 약속으로 주어진 땅, 그게 바로 에덴의 의미라고 정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약속 개념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거는 바로 하나님으로 받는 영원한 축복의 완전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거기에 조건적 개념으로 하나님의 권위의 순종이라는 것이 하나 붙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고 결국 죄를 짓게 됐어요. 여기서 언약적인 형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언약의 형태. 이 언약을 형태를 가리켜서 우리는 그 이후 성경 전체 속에 나와 있는 다른 언약과 구별하여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행위 언약.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행위 언약이란 말은 어떻게 풀이가 되겠어요? 우리의 행위의 조건에 따라 약속의 내용이 주어지느냐 주어지지 않느냐 결정되어지는 언약,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조심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모세 율법도 율법을 지키면 살 것이요 율법을 어기면 죽을 것이라. 그러니까 거기에도 행위에 대한 조건성의 의미가 들어가 있죠. 그럼 모세의 언약과 이 아담에게 했던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언약은 내용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이 아담과 했던 언약, 나머지 그 전체 뒤의 언약은 아담과 맺던 언약과는 근본이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행위를 조건성으로 줄 수 있는 인간의 처음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타락 전과 타락 이후에는 인간의 상태에 얼마 어마어마한 차이 때문에 그 이후의 언약은 아담에게 타락 이전에 주었던 언약과는 성질이 달라요. 그럼 타락 이전에 아담의 상태를 우리가 무슨 상태라고 그래요? 순전한 상태라고 그래요. State of innocence. 순전한 상태라고 해요. 순전한 죄를 범하지 않은 상태란 말이죠. 그 상태를 가르쳐서 뭐라고 말했냐면 죄를 범할 수도, 그러니까 범하지, 이렇게 짧게,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아담의 상태였어요. 타락 이후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와 언약을 맺으시는 것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상태의 아담에게 맺는 언약의 행위적 조건성과는 근본 성질이 달라요. 그래서 그 이후의 언약은 행위 언약이라 안 하고 무슨 언약이라고 그래요? 은혜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는 아담에게 한 언약과 같은 형질의 언약을 맺을 수가 있겠어요? 아, 지금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없는 있는 말이겠는데. 이 행위 언약, 아담에게 주었던 창세기 2장 10장의 행위 언약이 근본적으로 예수 믿기 이전에 있는 타락 이후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직도 남아있어요. 아직도 기억되고 있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행위 언약의 유효한 관계 속에 아직 있고, 이 행위 언약으로 인한 조건의 죽음의 형벌 안에 아직 놓여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 말을 신약에 나와 있는 말로 다시 풀이했으면 뭐라고 쓸까요? 신약적인 표현으로 다시 풀이했으면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걸 신약에 나와 있는 말의 개념으로 끌어서 다시 풀었으면, 시작. 마음에 떠오른 그 생각을 그대로 얘기하시면 100점이에요. 그 A, 네.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구약엔 그 말이 없나? 저 양반이 왜 신약이라고 해서 나를 헷갈리겠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그것이 모세 때 율법 주심으로 인해서 뭐에 요약이 되어 있는지 아세요? 십계명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십계명의 뜻을 잘 해석하려면 어떤 기준 해석하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의 뜻이 충분히 우러나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십계명 각 계명 하나하나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거, 잘 설명한 거냐 안 한 거냐 갈라져요.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왜 도둑질하지 말아야 합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도둑질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못 되죠, 원리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말에서 도둑질이 금하고 내용은 뭘까? 그걸 또 깊이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하나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지막 완성으로 그것이 되냐 안되냐고 따질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와이프가 굉장히 위급하다. 근데 돈은 없다. 약국은 앞에 있다. 훔쳐서 먹인다. 도둑질이냐 아니냐, 뭐 이런 문제. 그거 어렵잖아요. 그죠? 장발장이 감옥을 가야 하냐 말아야 하냐 그런 등등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원칙적인 해석을 식경 놓고 막 따져볼 때 마지막 해석의 마지막 점에 가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속에 십계명 전체가 해석되어진다. 그러면 어떤 거냐, 이렇게 풀어가는 방법이 계명 해석에 대한 바른 방법이에요. 만일 그거를 잘못하게 되어지면 자기 중심적 사랑 속에서 자기 사랑 속에서 십계명을 해석해내게 되면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데도 자기는 뭐예요? 계명을 지킨 의인이 돼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치열하게 싸우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당대의 바리새우가 서기관들의 의에 대하여 너희가 의의가 없는 불의한 자라, 너희가 계명을 지켰다는 건 전부 너희 사랑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이 된 것이 아니라고 지적해버리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모든 계명,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여기에 모아졌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 그러시죠. 그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내용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건간의 마음속에 두려움, 죄라는 의식이 확 들면 웬일인지 모르게 두려움게 되어지는 심적인 어떤 요동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양심이라고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담겨진 양심은요, 이미 아담과 하와 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라는 언약적 계명 속에서 그 심 마음 속에 새겨주셨던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늘날 하나님을 내가 몰라도, 하나님을 내가 부인해도, 나무 토막을 섬겨도 나에게 모르는 신적인 권위를 의식해 나가고 귀신에 매여 사는 인생 속에서도 계속 도덕적 양심의 소리가 울려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종말에 이르게 되어지면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이 어떤가를 주께서 판단하실 것이로되 믿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 피 때문에 죄책에 대한 영원한 형벌을 주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판단해서 벌을 주시기 아니겠어요? 그 형벌을 주실 때에 그들이 알지도 못했던 법기준을 들어서 너 이거 몰랐어? 하고 이렇게 그들에게 새로운 법을 들어서 네가 그때 한 행동이 바로 여기에 저촉된 거야 하고 죄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들이 살면서 알아온 정죄감, 죄의식을 생생하게 끌어내서 그거를 정죄 기준으로 삼으세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냥 어떻게 되냐면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냐면 양심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툭 튀어나와서 나를 고소하는 검사가 되는 거예요. 변호사는 없어. 나를 중보해줄 변론인이 예수밖에 없는데 예수를 안 만났으니 어디서 변론을 구할 거예요? 내 양심이 툭 튀어나와요. 이 양심은 평생 나와 같이 살았네? 얼마나 잘 기억하겠어요? 내가 양심을 죽여가면서 양심을 밀쳐내면서 했던 악한 죄까지 양심은 다 기억하고 있죠. 양심이 하나님의 전지성 앞에서 다 토로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살았던 저란 저치는 어떻대 주여. 양심에 새겨진 소리에 따라 주께서 우리를 정죄하신다. 그게 맞아 종말의 때에 불신자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에요. 로마서 2장을 한번 보세요. 그것이 바로 아담의 행위 언약에 대한 율법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로마서 8장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그러니까 율법이 연약해졌다. 그러면 본래는 어땠다는 암시가 있죠? 선명했다. 그럼 언제는 선명했을까요? 아담 때. 아담 때 하나님의 법이 아담에게 심겨졌을 때. 제가 언제 지웠어요? 기억이 안 나네. 그 아담이 타락 이전에 아담의 마음속에 하나님 명령을 주었을 때는 생생한 양심 속에 하나님 율법이 심장 뛰듯이 뛰고 있었어요. 그것이 타락 이후에도 여전히 심장 박동과 함께 양심은 살아서 둥둥둥 있는 거예요. 오늘까지 계속 죽을 때까지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지식이 선명할수록 양심의 심장 뛰는 소리는 어떨까요? 더 크죠. 벙, 벙 뛰죠. 하나님에 대한 관계성 지식이 흐려질수록 이 양심의 소리는 어떨까요? 점점 작아지게 들리게 되죠. 그래서 이 소리가 점점 작아져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버릴까요? 거의 양심의 뭐가 맞아? 화인 맞은 자처럼 된단 말이에요. 디모데 전서를 보세요. 디모데 전서 1장 4장 보세요. 디모데 전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치려 하셨으나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아담 때부터 남겨놨던 최소한의 하나님에 대한 죄의 두려움, 죄를 지면 벌을 받을 것이라는 그 두려움이, 인간의 도덕성의 악함이 극도의 상태로 더 계속적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인간의 악을 뭘 해줄까요? 제어를 해줘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최소한 뭐 때문이라도 선을 행해요. 도덕적 양심 때문이라도 뭐예요? 악을 피하고 선을 택하는 마음을 갖죠. 만일 죄짓고는 어휴 어떻게 살아? 무섭지. 그래서 벌에는 두려움 때문에 있죠.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벌에 대한 두려움조차도 부정해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런 죄가 죄임에 대한 인식 자체를 차단해버려서 하나님을 향한 정면적 근본적 대립을 해나가요. 마태복음 12장을 가보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28절로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 해방죄라는 게 있어요. 성령 해방죄는 여러 가지 해석이 깊어질 수 있지만 일단 한 가지 성령 해방죄에 대한 설명의 근거를 오늘 지금 여기서 그대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알 귀신을 내쫓아 예수님의 사역을 가르쳐서 성령님의 사역 하나님 나라의 임재로 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정반대 해석을 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마귀의 사역으로 몰아붙였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 회방죄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 속에 새겨준 하나님의 법은 성령님의 일반적 사역의 내용이에요. 그 성령께서 그것을 기초로 하여 죄가 죄인임을 인식하게 하고 주께서 중생시킬 때의 그것을 기초로 회개 근거를 알며 하나님의 선한 법도를 인식할수록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 내용이 깊어져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양심의 화해를 맞아 사람을 성도를 미혹해 하며 스스로도 구원의 길에서 멀어질 뿐더러 다른 사람조차도 구원의 길을 이끌어내는 사탄의 적극적인 일에 참여자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되 주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역조차도 그대로 방해 세력으로 그 앞에 정면 충돌해 나갈 때 그 상태가 한 번의 실수요 또는 몇 번의 실수에 따라서 돌이켜질 수 있는 성질인 것이 아니라 근본적 성질이 하나님과 대립적인 사탄의 성질 속에 서 있게 되어지게 되어지면 그건 그것으로 성령 회방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성령 회방죄 된 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도무지 어떠한 형태로도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거룩하심과 심판에 대해서 귀를 막아버린 자들이라는 점에 있어서 큰 문제점과 그들에 대한 그 저주의 흔적을 볼 수가 있어요. 양심의 화인 맞아서 주 앞에서 도무지 하나님의 거룩성과 몰아버린 자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 주신 행위 언약 속의 양심의 내용이 성령 회방죄한 내용으로 이들은 중생한 자가 아닙니다. 중생한 자는 성령을 회방할 수가 없어요. 중생한 자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주의 말씀 앞에 큰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생한 자는 성령 회방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중생의 역사를 성령께서 이루셨음에 성령께서 그에게 성령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새로운 성품적 가능성을 열어두시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이 불가능하죠. 그럼 성령 회방죄는 중생지 못한 자에게 있는 것이요. 중생지 못한 자로서 어떤 자가 성령을 회방하느냐? 궁극적으로 양심의 신앙 양심의 박동이 완전히 죽어버린 자죠. 완전한 암흑으로 들어간 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자들에 대한 한 예를 보면 예컨대 아모스 2장을 보세요. 아모스서가 어디 있는 줄 아시죠? 1277페이지 76페이지 아모스 2장 11절과 12절에 가면 이스라엘 그 당시 이스라엘이 타락하여 급기야 어느 정도까지 타락하여 양심의 화인 맞은 자로서 그들이 주 앞에 서 있었냐면 12장 11절과 12절 같이 읽어요. 아모스 2장 11절과 12절 1276페이지 시작. 또 너희 아들 중에서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르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시르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에게 명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로 너희를 구별했음을 보이기 위해서 누굴 두셨어요? 나시린. 나시린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상생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삶을 살다가 나시린을 탁 보면 누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존재가 거룩히 분리되어진 자. 나시린 자체가 이스라엘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설명해주는 하나의 살아있는 하나의 예화 같은 거야. 그 나시린을 딱 보면 하나님. 우리는 그의 부르심 받은 거룩한 자. 근데 그 나시린을 데려다가 뭘 하는 게 지금? 술 먹이는 거야, 술 먹이는 거야. 야, 뭐 너만 믿냐? 나도 믿지. 나도 몇 대째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어. 이제 믿어놓고 뭘 그래? 술 먹어. 술 먹어. 아, 죄죠. 그 정도. 너무 이렇게 엄격히 살라고 하지 마. 뭐 그렇게 적당히 살아. 함께 타락해가는 거죠. 함께 선지자에게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입을 닥치라는 거예요. 네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도 알아. 그러네. 우리도 알아.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타락한 신앙의 양심의 정죄감을 피해가는 거죠. 나신을 볼 때마다 막 정죄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술 먹여서 우리랑 같이 만들어. 우리랑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거죠.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파할 때마다 신앙 양심의 부담이 온단 말이에요. 분명히 알거든요. 행위 언약 속에서 양심의 뭐가 돼요? 버리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듣기 싫고 너무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에 순종하느니 어떤 길을 택하여? 선지자 입을 틀어막는 걸 택하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어요. 7장을 보세요. 아모스 7장. 11절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 성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하고 아마시아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들레헴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의 왕의 궁임이니라. 이 아마시아라는 사람과 아모스가 나오죠. 아마시아는 왕 밑에서 녹을 먹고 있던 선지자예요. 아모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야인이 말하자면 그 야당 사람이라. 이 양반이 아모스가 지금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메시지를 자꾸 전하면서 이스라엘 보고 좀 회개하라 하니까 회개란 말을 듣는 왕이 괴롭단 말이에요. 그런 아주 괴로워서 보니까 아마시아한테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제 아모스 제 자꾸 그 부담 주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아마시아가 아모스에게 뭐라냐면 너 입 닥치고 너는 유대 땅에 가서 거기 가서 예언하고 떡이나 먹어라. 그 말은 뭐냐면 여기는 내 터야. 지금 아마시아는 근본적으로 뭐냐면 하나의 말씀의 종이 아니라 떡으로 사는 하나님의 경건을 자신의 불의의 삭스로 사는 중이라고. 삭군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여기서는 내가 왕의 녹을 먹으며 왕을 예언할 테니 너는 그쪽으로 가. 왜 자꾸 하나의 말씀 접근해서 이렇게 해서 왕 회귀하라고 범민케 만들어 라고 입을 틀어막는 거죠. 그 전체가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상태였어요. 양심의 화인을 맞아 그러자 그 같은 상태에 있으니까 결국은 모든 이스라엘의 영원한 멸망을 선언해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태망에서 문을 닫고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포로를 끌려가게 되어지는 게 그들의 이후의 역사의 모습이에요. 양심, 하나님께 주신 행위 언약에 주신 양심에 새겨진 율법의 소리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남겨져 있는 것이요.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중생치 않았으나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 또는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 또는 세상 속에 아무 종교 없으나 도덕적 삶이 뛰어난 분들은 이 하나님 주셨던 행위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의 양심의 소리가 아직 남아있는 자라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 행위 언약은 근본적으로 아담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불순종이 되어서 죄의 선언 안에 있고 죽음의 선언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는 지금 전 역사 속에 죽음의 저주의 먹구름이 짙게 깔려있는 곳에서 신음하며 고통을 사는 것이 오늘의 역사의 모습이죠. 잠시 쉬었다가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자시면서 얘기만 하지 마시고요. 109페이지 이항과 사망을 보겠습니다. 그 제가 쉬세요라는 뜻은요, 가서 물 한 잔하고 빵 갖고 와서 앉으세요라는 뜻이에요. 왜냐면 이게 집중이 떨어지니까 그 이렇게 물 드시면 집중이 회복되잖아요. 그거지 로비에서 왔다 갔다 하시고 괜히 올라갔다 내렸다 하시고 이렇게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시간이 너무 바빠요. 이제 뭐 10시, 11시 반인데 109페이지 이항과 사망 같이 읽습니다. 인간과 맺은 첫 번째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다. 그 행위 언약으로 아담과 그 안에서 그의 후손에게 생명이 약속되었다. 그 언약의 조건은 완전하고 개별적인 순종이었다. 이것을 우리 했죠? 자, 그럼 3번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행위 언약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게 되어 버렸기 때문에
주께서 두 번째 언약을 맺으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언약은 일반적으로 은혜 언약이라 불리운다. 그 언약에 의하여 주님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주셨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그들에게 요구하시고 생명에 이르도록 작정되어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의 성령을 주시어 그들로 하여금 기꺼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말이 조금 어색하죠, 그죠? 그런데 이건 이런 뜻이에요. 110페이지에 두 번째 줄, 셋째 줄, 넷째 줄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그들에게 요구하시고, 신앙의 요구가 있으세요. 생명에 이르도록 작정되어 있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요. 그러면 주시어 다음부터 그들로 하여금 기꺼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하실 것을, 그것은 그 가로로 치면은 그들로 하여금 기꺼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이란 뜻이에요. 있도록 뭘 주셨죠?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원문 해석에 가까워요. 결국은 은혜 언약은 은혜 언약은 여러 가지의 내용으로 나와 있지만 크게 그 성질을 생각해 보면 누가 그 가운데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최초에 있었을 때의 행위 언약 속에 구별되어지는 내용은 행위 언약에 실패한 이후 주께서 영원한 죽음의 벌을 그대로 가차없이 내리시기를 거두시고 인자가 무엇이고 한데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다시 베푸시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그 후에 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하나님 나라를 지을 그날까지 에덴이 아니요 새로운 에덴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지을 새하늘과 지을 그날까지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 거긴 제한성이 있네요. 누구라고 되어 있죠? 택하신 자. 우리는 이 택하신 자를 그 앞에서 이미 배웠죠? 예정, 영원한 작정 안에서. 이번에 새로 오신 분 안 배웠고 지난번에 했었어요. 이 택하신 자들의 대상을 제안하셔서 모든 자가 아니고 택하신 모든 자들에게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해하셨어요. 하나는 객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 사건을 이루시고 그의 재림으로 이루실 구원의 사건을 이루시며, 주관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사건이 택하신 자에게 믿음의 순종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뭘 베푸셔요? 성령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그 작정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맺으시는 관계의 원리를 언약이라고 했을 때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태의 언약으로 오냐면 은혜 언약으로 온다. 타락 이후에 인간과 하나님을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며 전능하시며 홀로 의로우시고 사랑과 인자가 많으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에 비해서 인간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다 일그러뜨려 버려서, 그렇죠? 그 죄로 오염되고 더럽고 그리고 추악하며 하나님의 의의를 상실한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인간을 향하여
누가 먼저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향해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향하여 언약은 스스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에게 뭐 하신다고요? 약속의 의무를 부과하시는 거라니까. 그 개인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스스로 자신에게 의무를 부과하시는 거예요. 어떤 의무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너의 하나님 될 것이요. 너는 나의 백성 될 것이라. 라는 특별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죄 없는 영원한 회복의 약속을 그에게 주시기로 하신 것이 은혜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실 의무도 없으시고 아무 이유 없는데 오직 그것은 하나님의 뭐 때문에 그러실까요? 그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원래 행위 언약을 맺었던 아담에게 행복의 조건으로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아 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으로도 비롯된 것이거든요. 그가 지으신 피조물에게 무한한 사랑을 이기지 못하셔서 그가 갈 수 있는 최적의 행복의 조건의 길을 제시해 주시고 그를 순종토록 동기를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위협의 내용이 무엇인가까지 같이 알려주셨어요. 따라서 영벌에 대한 계시는 그 말씀의 계명을 어겼을 때의 네가 영원히 죽을 것이라는 말씀은 그를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행여 잘못하여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그의 심령을 단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권계의 말씀이시죠. 그 사랑의 발로로 온 하나님의 법은 임의적이거나 폭군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되어진 상태 속에 인간이 죄를 범하였을 때 죄를 범한 인간의 그 비참한 상태에 놓여있는 그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은 재차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전능성과 거룩성을 다 뒤로 하고 본인이 스스로 인간에게 의무를 부과하셨으니 곧 자신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께서 실제로 인간의 모습이 되시고 죽으시는 아무도 알지 못했던 비밀한 방법을 예비하시며 이걸 염두에 두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이라는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15절에 찾아보세요. 찾으셨어요? 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결국 마지막 때에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의 싸움 속에서 근본적 승리에 대한 예언을 하셨죠. 그게 바로 원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인해서 여인의 후손으로 올 그 자가 바로 모든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회복하게 될 내용에 대한 암시의 내용을 이미 주시고 그 약속의 실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로우신 방법으로 역사를 이끌어가기 시작하신 것이었어요.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주 오실 때까지의 전체 역사를 우리가 알기를 뭐라고 말해요? 구약의 시대라 그러고 구회를 신약의 시대라 해서 오늘날 사도행전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역사의 경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마지막 종점은 여기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기까지 하나님 역사적으로 그걸 이루실 그 때가 참에 이루어질 그날까지 이 역사 속에 해야 될 가장 중심된 하나님의 열심과 일은 뭐냐면 택한 자를 구원해내는 일이에요. 그 택한 자들 아래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적 승리의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그 머릿수의 확장이요 택한 자의 내면과 심령과 삶의 순종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 말씀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각각의 택하신 모든 자들이 주의 말씀에 순복해 살아가는 성화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수가 늘어남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수와 질은 비분리적인 것이에요. 수는 늘어나는데 질이 따라오지 않는다? 열매는 있는데 수가 안 는다? 이 둘 다 틀린 얘기죠. 같이 나가게 되어 있죠. 한 사람의 택한 자가 불림받으면 그 자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 심오되죠. 점점 질적으로 성화되어가죠. 점점 성화되는 모습에 하나님 나라가 더 견고해지죠. 한 사람 안에서 동시에 그런 자의 수가 늘어남으로 하나님 나라의 선교적 사명들이 이루어져 가게 되죠. 그게 이 땅에서 주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 일을 해나가심에 있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또 주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하셔야 될 일이 있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 일을 이루실 방법이 도대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므로 그리스도 오심에 대한 내용, 믿음의 지식들을 세워갈 우리를 구원할 실체가 오실 때까지의 그 실체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역사 속에 말해줄 뭐가 필요해요? 증검다리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빛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게 예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보자고요. 주께서 오셨어요. 오셔서 또 십자가 돌아가시고 승천하셨어요. 다시 오실 것이죠. 이때까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빛을 비추시고 약속하시고 아담부터 하나님은 계속 오늘날까지 택한 자를 선택한 자를 모으고 계세요. 모으심. 이 모으신 이 모든 선택한 자를 역사 전체를 통해서 택한 모든 자를 쫙 모으면 그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에 대한 모습이 드러나요. 이들의 수가 계시록에 바다와 모래의 알처럼 많다라는 거예요. 역사에서 계속 살아왔던 하나님의 참 백성들, 그 참 백성들의 모습을 이루는데 이 선택자들이 역사 속에서 그냥 살다가 아무런 의식도 없이 살다가 죽었는데 죽고 나서 보니까 내가 택함 받았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의식해요? 양심의 고동소리에서 뭘 의식하죠? 죄를 의식하고 죄삼에 대한 은총을 뭐죠? 간구하고 바라게 되어지고 그들 심령 속에 간구할 수 있는 근거를 주께서 보이시고 보이신 거에 따른 믿음의 순종으로 반응케 하셔서 실제 이미 택하신 자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맛을 미리 맛보며 맛보는 이유는 그 맛을 봤기 때문에 그 나라를 끝까지 붙잡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의 죄악의 어둠 속에 있으나 어떻게 되죠? 믿음 속에 소망 속에 살 수 있는 위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실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이 일을 해나가시면서 동시에 아직 예수께서 오시기 이전이니까 그가 오심에 대해서 이루어질 구원에 대한 사실을 암시해주고 비춰주고 일깨워주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오시기 전에 이미 시작을 역사 속에서 하고 계셨다 그거예요. 그 하신 일들을 다 하나님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언약의 형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불급기야 아브라함을 불러서서 이 AB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부르심의 역사를 시작하기로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은 창세기 12장에 나와요. 12장 이전에 11장에 뭐가 나오죠? 무슨 탑? 바벨탑. 쉽죠?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성격을 완전히 규정지으시죠. 하나님의 배반의 역사, 인간의 역사란 하나님을 배반하는 역사. 그 정점이 뭐예요? 바벨탑. 그 이전에 뭐가 있는데? 노아 홍수가 있었는데 노아의 홍수로 다 쓸어버리고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와 일곱 명을 구해내서 다시 씨를 번성시켰건만 그 결과는 뭐예요?
바벨탑이에요.
그러다 노아의 홍수는 그건 뭘로 남는 거예요? 주 재림 때의 마지막에 있을 심판에 대한 예표로 남게 됐어요. 이렇게 쓸어버리실 것이라. 물로 안 할 것이지만 당시에는 마지막 심판에 대한 예표가 됐어. 다시 말하면 종말에 있을 마지막 심판 때의 지혜 예수 재림의 급작성이죠. 돌발성이죠. 예상치 못한 때의 오심. 신자 외에는 예상치 못하는 거예요. 신자들은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 예상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신자도 어느 때인지를 알아서 예상하는 건 아니고 항상 깨어있으니 오나 겁이 없는 거죠. 항상 도둑놈을 지키고 있으면 도둑놈 오면 이놈 기다렸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신자에게는 예상치 못하게 오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나 나머지 모든 사람은 다 노아홍수 좀 그냥 당하게 될 거예요. 그 예표로 남아있어요. 11장의 바벨탑 사건에 하나님에 대한 대적의 인간의 나라, 그걸 딱 비교하시면서 12장에 하나님은 특별한 일을 하기로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뽑아서 선택하시는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뽑아서 다 아니고 뽑기로 하셨어요. 이 뽑은 아주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실제로 뽑아서 이스라엘, 아브라함 씨로 말면 이스라엘이 만들어지죠, 그죠? 아브라함을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나라요 민족으로서의 뽑힘이 있고, 동시에 그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뭘 주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한 자를 선택해서 불러내신다 라는 개별적 선택의 암시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 뭘로 되어진 거예요? 끝내 아브라함의 언약의 내용은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세우는 선택이 되어지죠. 민족의 선택을 역사적 이뤘잖아요. 그 역사적 이룬 민족의 선택의 내용은 민족의 선택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동시에 무엇을 의미해요? 선택 자체가 주고 있는 암시, 그건 뭐예요? 항상 주께서 택한 자를 구원하신다는 그 의미를 같이 포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를 복의 근원 만들 것이라,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라, 너의 씨가 많아질 것이라, 그 전체에 대한 약속의 내용이 결국은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약속의 아들 누구? 이삭. 이삭은 누구를 예표해? 약속의 아들로 오신이니까 약속으로 오신이 누구? 예수. 갈라디아서 4장. 그러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 이루어질 언약의 충족, 언약의 실현, 그것을 아브라함 언약으로부터 끌어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뭐라고 나와요?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기억나죠? 마태복음 1장 1절이야. 몇 번씩 성경을 읽고 작정하고 본 게 그거니까.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세계라. 항상 읽을 때마다 왜 이렇게 처음 시작할까? 시작하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는 역사의 핵심을 잡는 말이에요. 예수의 탄생이 어디의 약속의 성취로 왔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약속의 성취로 왔다. 아브라함은 누군가? 이스라엘의 아비였어요. 그는 갈렛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믿으니,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이스라엘의 아비인 아브라함의 선택은 영적으로 모든 믿는 자의 선택에 이 의미를 같이 갖고 있었음으로 인하여 택한 모든 자가 예수를 믿을 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진 내용을 설명하죠. 그럼 마태복음 1장이 그걸 탁 때리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의 실현으로 주께서 오셨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은혜 언약의 출발점이 아브라함의, 물론 그 이전에 다 은혜 언약이에요. 언제부터? 노아의 언약도 은혜 언약에 속해요. 그러나 이건 보편적인 인류의 멸망 후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룰 때까지 인류 전체를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고 마지막 재림 때까지는 역사를 보존하시겠다라는 의미에서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죠. 구원적인 측면에서의 약속의 출발은 사실은 아브라함 때부터 본격화되어져요. 그것이 이삭을 통해서 다시 예표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암시해주고, 야곱을 통해서 열두 지파가 이루어지므로 이스라엘이 완성되어진 후 급기야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사건이 되어지면 창세기 출애굽기 19장과 24장 그 맥락 안에서 피의 언약을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내산 앞에서 다 불러놓고 피의 제사를 드리면서 피를 양푼에 담아 반은 백성에 뿌리고 반은 제단에 뿌리면서 피의 언약을 맺죠. 이것으로 너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피니라. 주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그의 말씀에 법도에 순종하는 한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뭐가 되죠? 그림자로서 이 땅 속에 선포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이때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바 된 율법과 율례에 기초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을 살아가며 그 안에서 뭘 맛봐요? 복음을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주 앞에서 범죄하여서 율법 앞에 정죄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나 주께서 우리 이스라엘에 베푸신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정 가운데에 있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막.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 중앙에 있어요. 그건 뭐겠어요? 모든 공동체가 어디를 근거로 서 있다? 하나님의 장막을 근거로 서 있다. 이 장막에서 뭘 했죠?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 만나는 관계였다고요. 끊어진 하나님과 교통이 다시 회복되는 공동체로서의 장막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죠. 짐승을 제사 드릴 때마다 속죄하는 주의 은총에 감사하는 거죠. 짐승의 제사를 드릴 때마다 속죄의 은총에 감사하죠. 매일 드렸고 생각날 때마다 드렸고 주 앞에서 피의 제사를 계속 드려오면서 이 피의 제사가 주의 은혜로 없었다면 내가 어찌 속죄함의 은혜를 받을 길이 있었을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제물 드리고 피의 제사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피비린 내가 쩔도록 드리는 거죠. 쩔도록. 그러면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어찌 사람의 죄를 짐승이 사하겠느냐. 그러니까 사할 수 있는 공로적 근거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뭐만 붙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제사 지내라 내가 사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앞에 매달리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 공동체 삶의 모습이 결국은 다윗 때에 가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하 7장에 다시 다윗을 불러서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약속하신 말씀,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의 땅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땅의 지경이었단 말이에요. 이 가나안 땅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정복토록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저 먼 조상 때 준 아브라함의 약속이 뭐예요? 헛되지 아니하고 신실히 지키셨다. 그거를 확인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 정복 때 여호수아에게 탁 나타나서 그 전에 모세의 광야 인도할 때 나타나셔서 그 이후에 계속 나타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그러세요. 항상 일로 돌아가신다고요. 그럼 이때로부터 이때로까지의 세월이 얼마냐? 그건 800년, 10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요. 계속. 왜냐하면 저기 뭐 애굽에서 송살이 400년, 그 이전에 세대가 100년씩 잡아도 300년, 종살이 나오고 40년, 그러니까 700년 넘는 세월이죠. 그 800년 전의 세월을 돌아가서 이 얘기하는 거죠.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약속의 땅을 주는 이 가나안 땅의 약속을 아브라함도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구체로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의 증을 받고 그 약속을 줬는데 세상을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에 가게 되면 나그네로 살았다. 어마어마한 땅을 약속받았으나 자기는 나그네야.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손의 번성을 약속받았지만 자식은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냥 끝나요. 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붙들고 있는 약속은 뭘 거예요? 내 생전에는 다 이루지 않았지만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니 그 약속은 이 가나안 땅에서 많은 백성이 실제 나의 씨로 살 것이라는 육적인 역사 속의 실을 넘어서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더 나은 하늘의 본향을 사모했다. 그 본향의 약속이 뭐냐면 우리도 바라보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 땅의 약속을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 새하늘과 새 땅은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걸 바라보며 그 바라보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이 거짓되지 않고 헛되지 않고 신화가 아니라는 것, 그것에 대한 근거로 이 땅 속에서 간섭하시는
주께서 주신 약속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가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리라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 실현을 통해서 뭐예요? 가나안 땅이 예표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오리라 그걸 보이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죽으나 사나 그 약속을 매달려 살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죽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뼈를 이 애굽 땅에 묻지 말라고. 어디로? 여기 묻으라는 거예요. 여기 묻으라는 거죠. 아직은 이 땅이 자기네 땅도 아닌데. 요셉이 죽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주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너희를 다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내실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 요셉은 그걸 미리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뭘 철저히 약속을 받아요? 내 뼈 반드시 캐가야 돼. 총리니 자기 뼈를 가나안 땅에 묻자고 말을 못할 거 아니겠어. 임시로 묻어뒀다가 출애굽하는 날 잊지 말고 캐서 내 뼈를 이곳으로 옮겨가라. 이곳 자체가 절대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바라보는 생활 속 땅의 약속을 봤기 때문이죠. 그 땅에 하나님을 약속을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권적 통치를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무엇을 근거로? 율법과 성전에서의 제사를 근거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셨는데 사사기 마지막 사무엘상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을 쭉 쳐다보니까 어떻게 해? 왕들이 있네. 싸움도 잘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뭘 부러워해요? 우리도 저들처럼 왕을 세워 힘싸게 민족을 번성하자. 하나님의 능력의 약속이 아니라 다른 나라처럼 사람의 힘을 의지하자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힘을 의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기 위하여 그들이 구한 왕을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그리고 사울이 패해지고 나중에 다시 하나님 뜻에 따라 누가 세워지죠? 다윗이 세워져요. 왕을 구한 것 자체는, 왕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이 왕이 있건 아니건. 왜?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왕이 있다 없다 문제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다윗은 교회의 머리요 왕으로서 누구를 예표하죠? 예수님. 그런데 왕을 구한 목적이 삐뚤어지니까 그것은 교회가 교회로서 성격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름은 예수님인데 구하는 것은 탐심이면 모양은 교회지만 그거는 뭐예요? 교회가 더 이상 아닌 거예요. 모양은 신자인데 구하는 것은 탐심이면 신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앞에서 가나안 땅이 이루어지길 원했던 사사기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완전히 지옥의 나락 속으로 망가졌고 사무엘이 등장하여 교회를 회복시키고 다시 부흥의 전기를 마련하지만 그들은 구한 것은 사울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간섭으로 예비하신 종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을 들어 가나안 땅에서 예수 왕권으로 통치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암시여 예표를 보이기를 원하셨으나 그러나 그것도 온전히 실현되지 못하여 다윗조차도 실족했던 것이 인간 역사의 한계죠. 그 다윗의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 다윗과 언약을 맺어 나는 네 아들에게 복을 줄 것이며 네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라. 그리고 네 아들의 왕위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 실제로 누가 성전을 졌냐면 솔로몬. 근데 그 성전에 하나님 영원히 계신가? 성전의 참 성전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것이라. 따라서 그 성전의 참된 완성은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 성전을 부수라. 며칠 만에? 3일 만에 내가 지으리라. 자신이 참 성전 되심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윗의 모로 와요? 후손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역사적으로 보면 바로 다윗의 바로 다음인 솔로몬 때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다윗의 언약이 왜? 너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라 라는 그 약속의 성취가 궁극적으로 누굴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어떤 약속이 완성적으로 이루어지냐면 영원한 왕이. 솔로몬은 끝났잖아요. 그래서 주께서는 이 언약을 그때그때 주심으로 인해서 계속적 예수 그리스도 오심까지에 대한 암시를 역사 속에서 계속 이뤄가신 것이죠. 그걸 통해 쭉 이뤄가셨어요. 그리고 끝내 나중에 시간이 다 됐네요. 뭐 그냥 난 나대로 여러분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전 저대로서 살다 갈 테니까 알아서 가세요. 알아서 아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알아서 가세요. 약속 시간은 지났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멸망. 아까 봤지만 아모스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호세아나 그 선지 속에 절절히 하나님의 아픈 마음, 이들 백성에게 주기는 그 메시지 속에서 이스라엘 패역상이 생생하게 증거되고 있잖아요. 그들의 증거된 이스라엘 전체의 그 암흑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세요.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을 하세요. 이 약속을 이루실 리가 예수님이시니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성찬을 나누시면서 뭐라고 해요?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몸이여 피니 받아 먹어라. 내가 너와 새 언약을 맺노라. 주께서 새로 언약을 맺어 가신다고요. 이 새 언약을 다시 약속하심으로 주 오실 이후에 교회의 탄생을 하나님은 예고하셨죠. 새 언약 속에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에스겔 36장에 보게 되는 내용 속에서 제가 오늘 성경을 한 20번 쭉 찾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되네요. 그 새 언약의 내용 속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내가 출애굽 때 모세와 함께 세웠던 그 언약 같지 않을 것이라. 그건 아주 중요한 음식이에요. 뭐예요? 다시는 민족의 선택 같은 선택을 하지 않겠다. 역사적으로 외형적으로 민족을 선택에 불러모으신 형태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그 민족 안에 갇혀있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그들 마음판에다가 돌판이 아니라 뭐죠? 마음판에다가 율법을 새기겠다. 그건 뭘 의미하면 중생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을 끌어모으시겠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이스라엘과 비교되어지는 신약 이후의 신약시대의 공동체적 성격을 띠고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듯이 민족적 선택 형태로 모아지는 게 아니고 교회는 뭘 통해 모아져요? 중생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따라 모아지는 게 교회예요. 이스라엘의 민족 선택은 혈통으로 해서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교회는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는 혈통적 순수성에 비해서 영적 순수성이 훨씬 떨어져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중생한 자나 중생치 못한 자나 같이 섞여 있게 돼요. 어느 때까지? 주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나 그 교회를 통해서 중생한 자는 말씀의 공급을 받고 생명력을 갖고 생명력을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 언약을 통해서 중생의 역사를 통해 자기 백성을 직접 불러내세요. 그것은 마치 뭐가 하냐면 이스라엘의 백성 그 민족 단위 속에서 모두가 이스라엘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육적으로는 그러나 표면적 유대인 유대인이 다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되니 참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명이 있다 하셨잖아요. 그 이사야 시대에도 누가 있었어요? 남은 자가 있었어요.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북왕국 남유다로 나뉘었을 때 북왕국에 갔던 영토가 나눠지니까 북왕국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로보암이 무슨 짓거리를 하냐면 베델과 단에다가 뭘 세워요? 송아지상을 세워놓고 이것이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예비할 걸 이용하자 그것에 거부하고 남으로 외로우는 하나님의 백성 때가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남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찾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어요. 이 모든 남은 자의 백성 속에 역사했던 중생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은 자들 외에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족적 선택이라는 혜택 안에서 여전히 살았지만 이런 식의 민족적 선택의 혜택은 새 언약 안에는 없는 거예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들어와요. 믿음이 있건 없건. 그래서 마치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시몬처럼 들어오는 거고 또 누구야? 땅 팔아가지고 누구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런 사람들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는 사도의 성령의 안목으로 바로 그들 거칠 정죄했죠.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사도행전 역사 속에 왜 그런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사도들이 그걸 보고 바로 그 죄악성을 증언하냐면 하나님 나라는 그런 자가 들어올 수 없음에 대한 분명한 계시예요. 사도행전에서 벌어졌던 초대교회의 순간적인 아름다움 있죠? 유무상통하고 공산사회가 실현되잖아요. 그리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없는 모두가 주 안에서 성령 충만한 특별한 교회 모습이 잠깐 나타나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일의 모습은 뭐냐면 교회 이루실 하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일 것이냐에 대한 역사적으로 이 땅 속에서 맛을 탁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런 흔적이 없었어. 오늘 우리 같아. 우리 같아요. 이러한 흐름 안에서 아브라함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다윗이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이사야는 톱으로 썰어 죽음을 당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랬고 토굴 속에 들어가 숨어 지내며 살았었던 모든 신자들, 박해 속에 살았던 사람들,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 선교사님들, 신사참배 속에서 고난을 받던 사람들, 유교 때도 견뎌냈던 신앙인들, 지금까지 믿음 때문에 많은 손해를 봐야 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주의 위로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전체가 이 언약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약속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약속을 아직 받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말을 해요. 히브리서 보면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주 앞에서 살았으니 그들은 하늘의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이라. 약속을 받지 못하는 말은 실제 약속이 주어진 게 아니라 약속한 바가 자기 당대의 눈으로 이루지 않았으나. 그래서 믿음을 히브리서 11장이 뭐라고 말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 이들의 삶을 보니까 이 언약의 사는 삶을 보니까 이들 속에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바라는 것이 진짜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불가능해요? 이들의 삶을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죠. 그 역설적으로 설명되는 거예요. 보이라 내가 믿겠다. 불신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거꾸로 해요. 믿는 자에게 있어서 이들의 믿음을 설명할 것은 뭐는 거예요? 오직 보지 못하나 바라는 것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에 대한 역설이 되는 거죠. 이 언약 붙들고 죽으나 사나 살아왔어요.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 속에는 성경의 그 역사적인 언약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표와 원형의 관계, 그림자와 실체의 관계, 모형과 원형이라고 그래요. 제사는 죽음의 피, 십자가의 피 흘림을 나타내주는 예표요 모형이고, 그렇죠? 율법을 통해서 정죄함을 받으나 하나님의 예수 복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몽학선생이요, 또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할 때 율법을 통해서 삶에 대한 방향 표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약속을 성취하고 가나안 땅을 실제 손에 쥐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패를 보면서 약속의 땅을 이루어질 그 나라가 반드시 올 것임을 다시 바라보는 것이요, 그 계속 불순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성을 보면서 우리의 타락성과 우리 안에 소망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요. 그래서 불구하고 주께서 계속 은혜의 언약을 끝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스스로 언약을 홀로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비록 내가 연약하여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는 성도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요.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겠다는 마음에 결심이 쓰는 것이요. 죄를 짓고도 양심이 무뎌져가는 화인받은 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새 성품대로 살아가는 중생환자의 삶에 대한 희구와 간구와 영적 근심과 순종에 대한 기쁨, 그 속에서 인생의 참 기쁨과 복락을 찾아가는, 행복을 찾아가는 참된, 참 남에게 설명할 수 없는 성도의 즐거움과 자랑이 싹 터가는 것이라 그러죠. 그게 언약 안에 살아가는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내용이죠. 성경을 보시면 이 언약 구조로 되어 있어요. 성경 구조는 그 언약 구조를 갖고 살아가는 오늘날을 위해서는 믿음이 뭐냐, 교회가 뭐냐, 내 인생의 목적은 뭐냐 등 생각할 때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113페이지에 나와 있는 4항, 5항, 6항 읽고 끝내겠어요. 시작. 이 은혜 언약은 유언이란 이름으로 유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유언으로 양도되는 영원한 기업과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과 관련하여 성경에 자주 말씀되어 있다. 이 언약은 율법시대와 복음시대에 각각 다르게 집행되었다. 언약이 율법화에서는 약속들, 예언들, 제물들, 할례, 유월절 양 그리고 유대 백성들에게 전해진 다른 모형들과 의식들에 의하여 집행되었는데 이 모든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화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약속된 메시아를 믿는 신앙으로 피택자들을 교훈하며 세우는데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것들만으로도 충분하였고 효과적이었다.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그들은 완전한 죄사함과 영원한 구원을 얻었는데 이를 구약이라고 부른다. 복음하에서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게 되자 이 언약은 말씀 선포와 세례와 주의 만찬인 성례 의식으로 집행되었다. 이 의식들은 수적으로는 몇 안 되어 단조롭고 그리고 외적인 화려함도 없이 집행되었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그 언약이 모든 민족들 곧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더욱 충분하고 확실하고 영적인 효과를 가지고 제시되고 있다. 이를 신약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본질 면에서 차이가 있는 두 종류의 은혜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세대에 걸쳐 있긴 하지만 하나의 동일한 언약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 22장 23 보게 되면은 21장 22장 보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표현이 구약적인 언어로 되어 있고 에덴 동산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 표현으로 쓰여 있는 거예요. 이 은혜 언약은 절대로 무조건적이며 값없이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의 복락을 누릴 때 드릴 것이 없어요. 조건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믿음의 순종이죠. 믿음의 순종은 은혜 언약을 받을 근거가 아니라 그 은혜 언약에 접붙임 받아가는 하나의 요건인 게 불가해요. 그 믿음조차도 누가 주세요? 성령께서 중생하신 역사를 말미암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셔 생각해 보세요. 택하셔서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셔서 이 놀라운 전체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 하신 일 속에 여러분을 혜택자로 부르시고 약속의 복음을 구원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주고 계신 것이에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영화롭게 하시고 찬양하시겠어요? 믿음대로 할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잠시 살폈습니다. 말씀 곳곳에 숨겨있고 담겨있는 그 보화 같은 진리들 저희 마음을 떨게 하며 감동시키며 주 앞에 눈물로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귀한 복음의 역사를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베푸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교통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 잠깐 사는 동안에 역사 속에 숱한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의 정조와 절개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살아간 그 신앙을 쫓아 우리도 살게 하시고 또한 이 복음을 주의 택한 자들에게 전하여 주의 나라의 권세가 날로 이 땅 속에 드러나는 일에 저희 수족이 사용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랑에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